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또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좀 여름 더위가 되면서 저희가 좀 여기 이 실내 문제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우리 평소에 비해서 에어컨이 조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우실 수가 있는데 좀 덥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조시진 마시고 같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전쟁 끝나고 나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의 이 동네에서 늘 이렇게 울려 퍼지던 노래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이 잘 살아보세요가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새 세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사람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건강해야만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또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잘 돌보려면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해야 되고 또 휴식도 적절히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남보다 뛰어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남보다 또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남보다 많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악착같이 그렇게 달려가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우월해져야만 경제적이 됐건 또 뭐 정치적이 됐건 사회적이 됐건 또는 뭐 도덕적이 됐건 어쨌든 내가 남보다 우월해져야만 육신적으로 우월해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독특하게 좀 예외가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오늘은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좀 역설적인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세상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지요. 그렇죠? 대단한 역설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역설인 것이지요. 우리 산이가 요즘 조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계속 병원 다니고 그러느라고 아마 오늘도 조금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지 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좀 사실 이것도 역설인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살리라. 이것도 또 역설인 것이죠.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사실 악착같이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까 말까 한데 낮아지고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악착같이 살아도 겨우 살까 말까 한데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창세기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 그렇죠? 땅의 흙인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 숨은 숨인데 그냥 숨이 아니라 생명의 숨,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게 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생긴 한 파트가 더 있는데 이것이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몸과 혼과 영 모두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로야 죄가 뭔지를 알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리로야 그런 것들을 알았겠지만 체험적으로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혼과 영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몸과 혼과 영 이 세 파트를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영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육신에는 불이 꺼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바디, 이 어떤 피지컬한 바디가 이게 죽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육성, 그러니까는 죄성,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적인 기질, 이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인간의 이 세 요소 모두에 대단히 심각한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이 몸, 이 신체 이것이 이제 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이제 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현금카드에 은행에 이 현찰이 잔고가 있어야만 현금카드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은행 잔고가 없어지면 뭡니까? 그건 플라스틱 조가리에 불과하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이 아담의 영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시게 될 때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죽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육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성. 인간의 그 이 죄의 본성이 이제 생기는데 이것을 성경이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 그래서 스위치로 다시 비유하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의 스위치는 켜져 있고 육의 스위치는 꺼져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영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의 스위치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켜져서 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육체, 즉 후손은 이제 악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오염됐고 부패됐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는 더 이상 천연적인 이 인간으로부터는 더 이상 그 선한 것이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이게 죄의 몸이고 이게 육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해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피부 색깔을 백인 피부 색깔로 만들 수가 없지요. 표범이 지금 이렇게 점이 반점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표범이 그것을 없애고자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사람 전체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가 죄 안 짓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부의 색깔을 변하거나 아니면은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너희도 선한 행위를 결단도 할 수 없다. 그게 너희 본성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즉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고 그래서 선한 행위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의 불은 꺼져버리고 육의 스위치만 켜져서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인간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착같이 사는 삶이 결국은 살면 살수록 더 형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혀 잘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불은 꺼진 채 육의 불만 환하게 켜져 있으면서 사는 이 인간의 모습,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죽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살고 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삶이다. 말 자체가 사실 모순인데 죽은 삶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어요. 살았지만 죽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She is dead while she lived. 살고 있는데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죽은 것이냐? 두 가지 의미에서 죽은 삶입니다. 첫 번째, 영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죽은 영을 그대로 가지고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은 몇십 년 후면, 기껏해야 몇십 년 후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 100년을 더 살고 지옥에 가건, 10억 년을 더 살고 지옥에 가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지옥에 가 있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사람은 지금 당분간 얼마를 더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경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죄의 나무로 우리가 심겨져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어린아이도 뭐였습니까? 죄의 나무였어요. 죄의 나무니까 그냥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직 그 열매가 안 맺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살리셨도다 하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우리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 숨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 우리 똑같이 1분에 뭐 몇 번씩 숨쉬면서 사는 존재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무슨 어떤 변화를 주셨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그것이 뭐 없다가 있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 있었는데 두 개가 생겼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격, 자아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살리셨다는데 뭘 살리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기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인간의 그 기관, 그것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참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하셨다. 이때는 born again이 아니라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generation. 그러니까 재발생 그런 의미예요. 재발생.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는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가튼 us again. 다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 우리의 죄의 본성, 이것의 스위치는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단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스위치를 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대단히 이상하죠.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를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제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히 모순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조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디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았다고 표현해놓고 어디서는 죽었다고 표현해놨으니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은 모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서 육의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죄의 본성, 육적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반대가 된 것입니다. 반대가. 영의 스위치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그 의미예요. 영이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뭐냐? 육적 본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육이 죽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I was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어떤 과거 형태가 아니라 I am, 내가 현재 지금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냐? 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의 스위치는 켜지고 육의 스위치는 하나님이 꺼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까지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꺼놓으신 육의 스위치를 우리가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육의 스위치를 꺼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우리 몸, 이 바디,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적 본성을 우리가 자꾸 그거를 들춰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춰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우리의 육적 본성은 하나님이 꺼놓으셨으니까 이건 계속 꺼진 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루는 게 로마서 6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표현이 11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제 표현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에 좋게 표현한 대로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육의 스위치를 꺼놓으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침례의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묻혔다 또 주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8절에도 보니까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계속해서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죽여놓으신 것을 사람이 자꾸 이것을 살려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뭐뭐뭐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이제 우리 본문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복음이 뭐냐, 내가 선포한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또 부활이다. 근데 이런 게 다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희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거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죠? 또 17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다 헛되고 다 멸망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29절, 30절에 와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지금 나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왜 구태여 이렇게 죽을 매순간 참 생명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왜 이 부활에 관한 걸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본문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쭉 35절부터 보면은 또 다시 부활 얘기를 다시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얘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뭐 이러면서 부활 얘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매순간의 위험을 내가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 내가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이 어떤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나는 매순간 기꺼이 그냥 감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견디는 것, 내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걸 견디고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매일 죽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모든 매 순간에 내 육체로 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내 육신은 매 순간 죽은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반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복음이 뭡니까? 가장 간단한 단어로 한 단어로 복음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다면 저는 복음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구조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겉사람이 육신이 육이 잘 사는 것을 그냥 잘 사는 것, 사람이 잘 사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비물질,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혼백으로 이해했습니다. 넋 또는 혼백, 뭐가 됐건 우리는 그것이 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혼적으로 잘 되거나 육적으로 잘 되는 것,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뭐 바르게 되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또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것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육이 죽는 것, 우리의 육적 본성이 죽는 것, 신체가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면 안 되죠. 물론 그럼 뭐 우리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적인 그 본성이 죽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육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 죄의 몸을 멸해야 한다, 이 죄의 몸을 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 몸은 벗어버려야 할 몸이다, 죄의 몸은 벗어버려야 할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구원받는 순간 인간 박노찬, 즉 박노찬의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이, 새로운 박노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침례, 우리의 옛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묻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몸이, 그걸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갖다 들이부어서 이게 표현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참 고집스러운 게 뭐냐, 한국 사람들, 이제 장로교인들 특별히 우리가 장자교단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히 고집스러워요. 이스라엘만큼이나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해요. 침례, 단순히 물에 잠기면은 얼마나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까?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그거 안 해요. 자기들 고집대로 그 물뿌립니다.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닌 것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또 열심히들 잘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죽어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잘 부서져 있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죽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복음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죽는 삶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샤머니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육적 본성의 스위치를 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그 스위치를 켜서 환하게 빛을 밝혀서 우리 육적 본성을 끊임없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대학도 척척 붙고 승진도 척척하고 아파트도 평수를 늘려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먼저 우리가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인간 박노찬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구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일단 그게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그걸 영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골로새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모습을.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우리의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넌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육적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겨라. reck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의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과정 전체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걸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삶, 이걸 달리 표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과거에 매달려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입니다. 내 육적 본성은 죽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게 죽었습니다.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러므로서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살게 되면, 제 육적 본성이 나오게 되면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 안에, 사람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제 혈기가 나오고 제 자아가 나오고 제 옛 본성이 나올 때에는 주님, 제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의 스위치를 꺼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제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제가 막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주님, 제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선언, 주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분명히 죽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매 순간 여기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가르친 사도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즉 영이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토매틱한 건 아니에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의 불이 꺼져 있고 육의 불은 켜져 있던 그러한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영의 불이 다시 켜지고 하나님은 죄의 육의 불을 꺼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세본성을 더 많이 먹이느냐, 내 옛본성을 더 많이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육적 본성, 그 육이 스위치가 자꾸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육신과 성령이 지금 이렇게 서로가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본성을 자꾸 우리가 되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죽이면 살리라.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도 아니고 한 번의 패배가 또 영원한 패배도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적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새 본성, 성령님의 본성과 옛 본성, 죄의 몸이 서로 싸웁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정신없이 이 옛 본성에 얻어맞고 KO가 돼갖고 넘어져서 야 그렇지 뭐 박노찬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좌절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막 싸우다가 어느 날은 내가 통쾌하게 내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제가 영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쭉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